제가 아는 어느 70 가까운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 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 뭐 아주 고전적인, 짧고 잘 알려진 노래죠. 예배 시작할 때마다 목사님이 직접 찬양 인도를 하세요. 70이 가까운 분인데. 근데 제가 그분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 연륜과 오랜 세월의 신앙 생활이면, 이렇게 잘 알려진 그리고 익숙한 노래라면, 그저 그냥 부를 텐데, 온 제스처를 다 써가면서, 실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찬양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찬양을 온 표정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젊다, 참 프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POP 팀들도 참 열정적으로 온 땀을 마음을 다해가면서 흘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 철야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뜨겁게 합시다. 청춘의 특징이 뭐예요? 불태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간 아닙니까?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해볼까요? 다 알죠?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좀 싱어들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박자를 잘못 맞춰서 항상 늘 엇박자가 나곤 하는데. 오늘 아주 아담한 분들만 또 앞에 쓰셨네. 저까지 아주 세트가 딱 맞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참 좋죠? 예, 우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노래는 아주 고전이죠, 고전. 근데 오래된 그 복음성 가운데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딱 맞는 그런 가사나 곡들이 굉장히 좋은 게 또 잊혀진 노래가 참 많습니다. 종종 그런 노래를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7, 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노래들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 7장을 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7장. 자, 1절서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1절 그리고 2절 이렇게 교독을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시작. 아멘. 오늘 넉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학습되어지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명한 개 실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 실험 유명한 실험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1번 그림을 잘 보세요. 개가 음식을 보고 지금 뭘 흘리죠? 예, 밑에 턱 밑에 침이 고여 있네요. 침을 흘려요. 음식을 보니까 막 침이 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 그림을 보면 그 앞에 메트로놈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죠. 예. 턱 밑에 침이 안 고여 있습니다. 3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메트로놈과 음식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메트로놈과 음식을 조건화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개 턱 밑에 뭐가 고여 있습니까? 침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치웁니다. 메트로놈만 이제 소리를 듣게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자 걔는 음식을 볼 때 냄새를 맡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요. 이것이 조건학습의 결과입니다. 이건 뭐 아주 유명한 러시아 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 이 연구의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민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좀 장악하고 독재나 사회 체제 하에서 백성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배경이 이 실험 뒤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광고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이렇게 선전에 꼭 따라 나오는 옆에 뭐가 있죠? S라인의 여인의 모습이 항상 있어요. 자동차와 여인은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연상을 시키고 그 조건을 학습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 우리 그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되어지면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중독이 되고 학습이 돼서 거기에 걸맞는 결과물을 항상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중심에 내 뇌의 영상에 각인이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기도에 나와서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학습을 하는 것은 사실 원리상으로는 같을 수 있어요. 원리상으로는 금요일만 되면 우리 이 턱 밑에 실질적인 침은 안 흘러도 이렇게 허기와 목마름이 들어와야 돼요. 아, 오늘 금요일이지 왠지 기도하고 싶은 밤이다. 기도하고 싶은 날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긍정적인 학습이 되어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참 저는 이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의 참 놀라운 신비한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한번 본격적으로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성벽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52일간의 이 긴박했던 역사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는 평탄했나요? 아니면 수많은 방해가 있었나요? 네, 엄청난 안팎의 방해가 있었죠. 백성들의 빈곤, 백성들의 양극화 현상, 과도한 세금, 빈부격차, 여기에서 나오는 불만, 또 도비아와 산발랏의 음모, 이런 안팎의 시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탁월한 느헤미야라는 헌신된 리더를 통해서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참 긴박했던 52일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벽 공사는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이 역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을 제게 그대로 해봤어요. 너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 저는 솔직히 좀 쉬고 싶었을 것이다. 쉬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휴식을 취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 일을 보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역사가 무슨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과정을 다 겪었지만은 사실은 예배당 짓는 일입니다. 공사를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건축을 위해서 몇 년 전서부터 온 교회가 기도를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이 아주 길고 먼 피곤한 과정이 반드시 걸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뭐 그 긴장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항상 그 현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종탑 공사를 하다가 인부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철모를 이게 하이바를 이 철근이 관통을 한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중상은 중상인데 생명의 지장은 없어요. 청년이었고 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그분들이 공사 조건 계약을 위반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주일날은 공사 일절 중단한다. 근데 이걸 말을 안 듣고 펜스를 다 쳐놓고 안에서 공기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공기가 단축이 돼야 건설회사로서는 훨씬 이윤상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그 회사에서 고용한 청년 하나가 그냥 그 지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정말 천운이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진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죽는 깊이에요. 이 전체 높이 자체가. 근데 약간 또 철근이 하이바를 뚫었는데도 어쨌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일서부터 또 감리하고 또 설계사 그리고 그 건설회사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거 줄 하나 긋는 것 가지고 막 보름씩 싸우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줄을 그냥 간단하게 긋는 것 같지만 줄 한번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사실 하나의 영업인데 또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안 싸울 수가 없죠. 현장 소장하고 설계사하고 아까 목양실에 와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막 내쫓고 그랬어요. 나가 싸우라고. 화가 나가지고. 나이가 고만고만해요. 다. 현장 소장도 그렇고 설계사도 그렇고 저는 뭐 더 철이 없고.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늘이 노래요. 아이고, 이 건축 끝나기 전에 주님 오셔야지 네 명에 못 살겠다. 아,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고 나니까 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더라고요. 병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피부가 나무토막처럼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이게 이 스트레스성이라는데 스트레스성이라는 게 원래 치료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뭐 어디 쉴 수가 있나요? 빚은 몇십억에 이자가 뭐 5천만 원이 넘게 매달 나가는데 그때가 IMF 기간 때예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면서 하여간 다 끝내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우 좀 쉬고 싶다. 아, 지쳐가지고 40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안팎으로 기간은 짧지만 엄청난 공격과 외부의 내환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쉴 법도 한데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7장 1절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이제부터 새로운 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을. 왜 그럴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간파한 겁니다. 자,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에서 다 놀랬죠. 아, 정말 저 역사는 사람이 한 역사가 아니구나. 그렇게 험한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를 해내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옆에 방해하던 자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항상 사타이라는 놈이 얼마나 질긴지 아십니까? 그 다음 줄 보세요. 17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도비아는 이 공사와 역사를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에게 누가 편지해요? 유다 귀족들이 여러 차례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왜?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네, 이 도비아의 외부적 공격이 멈춘 겁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역사는 끝났지만 이것이 유지되고 잘 마무리가 되려면 아직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게다가 몇 절을 보시냐면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사실을 잘 보세요. 그 성읍은 뭐하고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을 보십시다. 이 성읍이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굉장히 면적 자체가 넓은 성읍인데 거민 수는 적어요. 게다가 그들이 막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착수했던 일이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재정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성벽을 먼저 짓자 해서 성벽 역사에 전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자기들이 거하는 집들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옛날 살던 집은 거의 다 무너져 있고 가옥을 온전히 구비하여 갖고 있는 가정이래야 지금 몇 가정 안 돼요. 이런 안팎의 아직 미완성된 역사 때문에 느헤미야는 본래의 목적인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문짝 달고 주민들 거할 집 짓고 하는 안팎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싸움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우리에게 암시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산 넘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강 건너야 되고 강 건너면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산 넘어야 되고 산 넘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벌판 나오고 그러다가 인생 10년 잠깐 가고 20년 잠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얼굴에 간사 이렇게 써 있다고요. 간사형 스타일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떤 간사는 농담으로겠지만은 절 만나면 내 청춘 돌리도 뭐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해요. 참 마음 한켠이 미안해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은혜는 입었지만은 그때부터 잔잔한 싸움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홍해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광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탄탄 대로를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 길을 가로막고 선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에게 제일 먼저 부닥친 대적이라고요. 그 대적은 아시는 대로 애굽에 그냥 먹고 살고 있었으면,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했으면 만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는 대적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약속을 향해 가기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싸움과 전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실은 영적인 긴장을 하루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병사가 긴장을 놓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155마일 영해와 육지를, 하늘을 우리가 60년 넘게 불철주야 지키는 것은 어느 날 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제대하고 나가면 뒷자리에 또 후배들이 들어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이것이 지금 60년 넘게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있을지 모르는 도발과 한방 때문에 60년을 긴장을 못 놓치는 거죠. 인생이 똑같아요. 인생을 넘어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끝났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인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뭡니까? 이제 실질적인 대비를 시킵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이 성문은 언제 원래 여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이미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은 넓고 거미는 적기 때문에 혹이 있을지 모르는 외부의 공격 대비해서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높이 뜬다는 말은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지난 정오 사이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열지 말고. 두 번째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러니까 파수꾼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파수꾼이 파수의 경계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문빗장을 걸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배치를 지금 느헤미야가 한 거죠. 자기 집을 지키면서 집과 가장 가까운 성곽의 수비를 전부 맡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으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묘한 도시죠. 그 도시는 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주 신비로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라비브, 세 번째가 하이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이파. 우리 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권좌에 들어설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부에 들어서 유난히 그 영역을 강조하던데요.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어떻게 해야 창조경제가 되는 겁니까? 창조경제. 그것은 창조적인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창조적인 인재가 길러지지 않고 창조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됩니다. 모방경제에 우리는 귀재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창조경제는 아직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샘플로 꼽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창조 경제의 산실이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뭐 카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의 그 본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의 본산지는 뜻밖에도 전장과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8200 특수첩보 부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군대는 감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야말로 가장 편하고 즐거운 놀이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낸 부대가 바로 그 8200 첩보 부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신형 무기들이 21살, 22살 이런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그래서 군인들이지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 여기서 최첨단 기술과 또 시설을 가지고 이걸로 마음대로 놀도록 합니다. 놀도록. 우리나라 입시 제도 속에 참 맹랑한 것이 지금 논술 제도죠. 그거를 도입할 때 원래 취지가 뭡니까? 사고력을 좀 우리가 증진시키고 사고하는 훈련을 하자는데 사실은 원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논술마저도 과외들을 다 시켜가지고 똑같은 답안지를 써내게 하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뭐 논술하고 보니 뭐 우후죽순처럼 그 다음에 들어섰죠. 그래서 보는 시각을 처음부터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논술의 취지가 사실은 없어져 버렸어요. 얘가 이거 지가 생각한 건지 이걸 논술하고 해서 배워가지고 외운 답인지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상 그 창조 경제의 실질적인 원산지가 전장과 그런 군 부대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아랍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그 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뼈저린 전쟁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비운을 안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아주 군 체제 자체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특별히 거리에 가보면 참 희한해요. 군복 입은 아가씨들이 총 그냥 대충 메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총기 사고가 다른 나라들처럼 나질 않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 아주 무서운 그들의 기강이 서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여기서 그 원형을 우리에게 들춰줍니다. 보세요. 그는 이렇게 실질적인 대비만 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치와 이 모든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운다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자 문지기까지는 굉장히 그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면을 준비하는 듯 싶은데 그 다음에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노래하는 자 POP 세우고 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노래하는 자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사실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뭘 본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가치관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리더 시간에도 종종 같은 폼의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가자, 뭘 하자 이것도 굉장히 신앙의 영역이 중요한 영역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 일의 진짜 가치가 뭔가?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동기부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시키니까 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철학 없이 원리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이게 끝에 가서는 피로현상이 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허무가 찾아오고 황폐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끝이 뭔가, 남는 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말씀을 통한 원리가 심어지고 기초가 제대로 들어가면 내가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선교를 무엇 때문에 달려가서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심어질 때 그것은 등을 밀지 않더라도 앞에서 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동력 때문에 불이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 말씀, 말씀이에요. 훈련, 훈련, 훈련이에요. 우리는 3.1교회는 체질적으로 이미 야전 훈련이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3.1교회만이 갖는 자산이에요. 이제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가치가 심어지고 원리가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도 어떤 역사도 흉내낼 수 없는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느헤미야가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운가를 잘 보세요.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사무엘서를 다 끝냈습니다. 얼마 전에. 자, 끝내면서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다윗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지도력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분명 기억합니다. 다윗의 지도력은 소위 우리 세속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리더십은 그 요체가 뭐냐 하면 그는 모든 상황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리더십이에요. 백성들이 거기에 항복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교회에서는 이런 리더십은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오롯이 드러나야 될 유일한 리더십이 있다면 모든 우리 진장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그 경외함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충성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충성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근데 그 충성의 이면에 충성하려면 내가 어떤 자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맡은 자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맡은 자. 내 모든 인생의 경륜을 나는 맡은 거예요. 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태어나서 이 인생을 너는 이 역할을 맡아서 살아라. 근데 그 역할이 내 의지와 내 기대와 상관없는 역할일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새벽에 드렸습니다. 영화를 찍는데 감독이 대본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네 역할 잘 연구해. 보니까 제 역할이 파파, 할아버지 역할이에요. 할아버지 역할. 난 아직 젊고 싱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분장사가 와가지고 저를 할아버지 분장을 막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아직도 난 청년 같은데 왜 날 할아버지 역할을 맡겼을까? 기분 나쁘게. 그래서 감독이 안 보는 틈에 자꾸 침으로 막 주름 지우고 어? 눈썹 새까맣게 지가 그려놓고 그러면 그 영화가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영화 망치는 거예요. 그걸 폭망이라 그러죠. 폭망. 예?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영화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할아버지 배역 맡은 사람은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 역할로 끝나는 겁니다. 그 역할로. 그게 맡은 자예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일의 끝에 대한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리더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년 봄쯤 이제 권사님도 뽑고 집사님도 뽑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하니까 장로님들도 뽑을 거예요. 내년 봄쯤에. 또 수시로 뭐 간사들도 선택하고 또 지금 연말이니까 또 지금 계속 매주 인사당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교육자 전체 보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저 목사님은 요 부서에 맡겠다. 저 목사님은 모든 정황상 교회 전체 형평상 요 부서를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딴 거 안 돼요?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서로 충돌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냐의 수식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느헤미야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사작업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서는 뭐하죠? 드디어 심령 부흥회를 시작해요. 그 부흥회의 재료가 뭡니까? 8장, 유명한 장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덮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으면서 진짜 참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그 원리를 바로 이 느헤미야 책에서 발견하고 복원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삼일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 찬비가 나리는 깊어가는 가을 한밤중에 이 공동체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경험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살을 부비대듯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짜 통회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럽고 얼룩진 나도 모르는 새 저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죄악의 문제까지 보여주시고 들추어내셔서 한나의 기도처럼 통곡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평생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회와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